오늘 역대상 10장 말씀은 사울 왕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역대상 10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또는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등등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생략되고 그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듬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울은 나이 40세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왕이 없는 무정부 상태의 신정정치체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 나라들을 상대하고 국력을 결집하고 하는 이런 일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세워주셔서 그 왕이 나라를 다스려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정제도에 부작용이 생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멈추지 않고 왕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 왕으로 세워주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었고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사람의 성품이 온화하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보아서 사무엘이 그를 첫 번째 왕으로 적합하다 하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왕이 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예언도 할 만큼 영적으로도 맑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나 또는 블레셋과의 전쟁도 잘 감당해내고 이겨내면서 그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울이 이상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칭찬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사울은 비교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돕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일에는 관심치 않고 오로지 다윗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혈안이 되어서 그 일에만 몰두하게 되고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디든지 군사들 거느리고 달려가서 그를 없애고자 하는 일에만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국정의 공백이 많이 생기게 되고 백성들로부터도 원망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나라 여러 곳들이 무너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가 마지막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사울 자신과 아들들이 다 길보아산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리고서는 그 왕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더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와서 길보아산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길보아산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이 사울은 그 시신을 베스안이라고 하는 성벽에 매달아 놓게 되고 머리는 가져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당에 매달아 두면서 가장 비극적인 참혹한 죽음과 모욕적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불행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가져다 준 의미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 길보아산과 벳산 성벽이라는 곳은 국토의 가장 동쪽 끝인 요단강 인근 지방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국토의 서쪽 끝인 지중해 해변에 진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인데 결국 이 서쪽 끝에 있던 사람들이 동쪽 끝까지 와서 전쟁을 했고 동쪽 끝을 점령했다라는 것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이르는 큰 하나의 그 길목이 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돼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국토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게 되고 가장 비옥한 곳이었던 이스라엘 골짜기를 비롯한 그런 곳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면서 남북으로 있는 교역료도 차단되게 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거점들을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왕정도 중단되는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또 하나님께 왕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허락하셨고 초기에는 그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을 할 만큼 영적으로도 맑은 상태를 유지했고 외국과의 전쟁이 생기면 늘 승리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칭송하는 왕이었는데 끝에 가서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고 이런 큰 패배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모든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산에서 전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 밝혀주게 되는데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죠. 이 사울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두어서 장례를 지내주었다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내용도 역시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역사이죠. 사무엘상 11장 말씀해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내는 큰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 고마운 것에 대한 그런 일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마음속에 늘 남아있었고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길르앗 야베스에서 이 사울의 시신이 매달려 있었던 벳산 성벽까지 약 2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그 길을 밤새 달려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시신을 거두어 장례해주는 모습을 보면 그때 받았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사울에 대한 고마운 마음, 자기들을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마운 일들을 많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을 만큼 역량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을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방력이 부족해서 또는 전투 능력이 미흡해서 전략적인 실수가 있어서 그래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도대체 사울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본문에는 간단하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평생 다윗을 추격하는 데만 관심하고 백성들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는 일에는 별 관심도 가지지 않고 했던 이 불성실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겨난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 모든 부작용들의 근본 원인을 따지고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그가 지은 죄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준열하게 한번 책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다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좋은 짐승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 삼으려고 했다라고 변명하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에게 크게 책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천하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정하게 또 바르게 한다고 하는 일이었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과 어긋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그의 죄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신앙적으로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성의 판단이나 세상적인 상식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결정해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게 철저하지 못했고 순간순간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자기 판단이 항상 앞섰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핍박하고 끝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방으로 다니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뉘우침도 반성도 검토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자신이 국정을 잘 돌보지 않으니까 자연히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졌는데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여러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엔돌에 가서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국정을 의논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도 가장 크게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그 무당이나 박수나 술사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고 살려두지 말라고까지 엄격하게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런 그릇된 종교와 그릇된 풍조들이 백성들 사이에 만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런 일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하셨는데 왕이 스스로 무당을 찾아가서 앞으로의 나라 일에 대해서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큰 죄가 되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궁금한 일이 생기고 마음이 답답하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상담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무당 찾아 상담했는데 그 상담의 결과가 뭡니까? 그 후에 길보아산 전쟁이 생겼고 자기도 죽고 자식들 다 죽고 나라도 망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급하다고 해서 궁금하다고 해서 마음이 답답하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 상담하고 이런 무당 찾아가서 의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내 영혼과 육신과 내 주변의 자식들까지 망하게 만드는 악한 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왕들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곁에 누가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다윗은 그 곁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잘될 때나 못될 때나 그 곁에 있었고 그를 심하게 책망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자신을 모질게 책망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선지자를 곁에 두고 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나라 일을 잘 돌보아 갔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 왕도 거기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스가랴는 선지자가 그에게 이러저런 일들에 신앙적으로 잘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아 왕 곁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를 신앙적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또 자문해 주면서 국정이 원활하게 수행됐고 발전하는 나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 곁에 누가 있어서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사람과 덕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합력하여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사울처럼 옆에 무당을 두고 그의 의견을 참고하고 그의 무술에 이 무속적인 술수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고 그런 것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려 해서 그 결과가 너무나 큰 패배와 참담함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상담자로 내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내 마음을 토설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세상의 그릇된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선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주셨다고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또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이어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끝이 없이 이어지는 역사이고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